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2시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오늘 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전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이상하고 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 뭐 이제 궁금해서 몰려왔겠죠. 아마 그곳은 성전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그 명절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소동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곳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들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던 겁니다. 태어나서는 한 번도 다른 언어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했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요. 즉 이때 사도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던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좀 길게 볼게요.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 대륙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갈릴리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본 후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13절로 가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달콤한 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이 맛있는 술을 마시고 꽤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따라서는 말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은 대개 자신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이 한국말, 즉 한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방언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불러내어 한 몸 곧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한 몸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불러내시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한 모욕스러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모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의 한 성읍이었어요. 빌라도와 그의 사람들은 본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운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이 예배하러 올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도대체 몇입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들의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반론을 일으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어요. 이는 그 예언은 냉수자들과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이는 곧, 이 말은 이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는 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왜 이를 뜻밖의 일 혹은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나누었던 내용 앞부분이 그거였었죠. 이제 사도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유치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느냐.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죠. 왜 여러분들이 우리를 술 취했다고 하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는 곳, 그래서 이 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는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 2장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순절날에 달이 피로 변하게 되었거나 또는 해가 어둡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의 징조 같은 것들이 오순절날에는 없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런 일은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에 그렇다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해드리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좀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요엘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의 멸망도 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요엘서 3장 15절에 나타났듯이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당시에 붕괴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예언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한데 저들이 과거에는 결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권능과 기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능으로서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풀어진 권능과 기사요 표적이었습니다. 한데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23사절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임시방편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이 일을 악한 뜻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유대의 종교 관원들은 무리들을 선동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수했고요. 로마 총독부를 조종을 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형식상 진행되었잖아요. 그건 재판이 아니었었다고요. 그 재판은 다수의 폭도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요. 뭐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하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원치 그러니까 뭐라고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은 이 뭐라 할까 이 빌라도는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러면서 손 씻기까지 했잖아요.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의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이성을 잃은 폭도들은 흉악한 살인범인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들의 엄청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당사자이셨던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만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인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은 누가 죽였느냐는 사실이 있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그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행해진 최초의 설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의 첫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의 주제를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주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 인용은 또한 시편 16편 전체를 인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이 그러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